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첫 구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에 언약 축복의 약속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기업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여정을 가게 되는데 세겜 땅 상수리 나무를 지나 베델과 아이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예배했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 남방 네겝으로 내려가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나그네 길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어 이 언약 기업의 땅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삶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죠? 큰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그가 옮겨간 가나안 남방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즉 먹을 것이 없고 아니 마실 물까지 없게 되어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자 이러한 기근의 삶의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심한 기근으로 인해 그 즉시 기근을 만나자마자 가나안 땅을 떠나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에요. 기근이 찾아오자마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아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단을 쌓는 것을 멈춥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가장 먼저 하나님 예배하는 삶부터 버립니다. 세상의 문제를 만나자 마치 믿음 없는 자처럼 언제 믿었는 것처럼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자 바로 하나님 버리고 바로 예배하는 삶 버리고 이 세상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니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걸까요? 잠깐 양식을 얻으러 잠깐 다니러 간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 잠깐만 좀 세상 찾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저 잠시 양식 좀 얻으려고 애굽 땅에 내려간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 애굽 땅에 우거하려고 내려갔다. He went down to Egypt to live there. 살려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거기서 살려고. 애굽에 가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기업의 땅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버리고 애굽 백성처럼 하나님 떠나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내려갔다 라는 표현을 쓰세요. Abraham went down.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올라오게 하십니다. Abraham went up by God's grace.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12장 10절에는 아브라함이 went down, 내려갔다고 쓰여져 있고 13장 1절에는 다시 went up, 남방 땅인데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것이 꼭 지역적인 배경에서 주시는 말씀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올라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애굽이 가리키는 세상으로 세상 정욕을 따라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계속해서 내려갈지라도 내려가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따라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천국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올라오게 하십니다. 다시 예배하는 삶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어디까지 내려갔던 우리를 어디까지 올라오게 하셨나요? 지옥 심판까지 내려가야 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영광에까지 올라가게 하십니다.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느냐? 이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올라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이것을 이루신 분이 있죠. 우리 자리에서 내려가셨다가 우리처럼 다시 올라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지옥 심판의 자리까지 내려가 주신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천국 영광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에까지 올라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은 끊임없이 내려갈지라도 다시 올라가는 삶이고 마침내 천국 영광에까지 무사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계속되는 죄로 말미암아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올라오게 하셔서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여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온 기근은 정말 당시에는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죽는 고난이죠. 죽음이 앞에 있는 고난. 그저 조금 덜 먹고 덜 마시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음을 앞에 둔 그런 고난이었지만 결국에는 복된 현실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통해 아브라함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다루어 주셨다는 거죠. 기근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죄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았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모습이 보이죠. 그 앞에는 보기만 겉으로만 보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가 잘 믿는다고 했지만 그 안에 어떤 죄가 숨겨져 있었는지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한심하고 소망 없는 자였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살았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착각할 수 있었어요. 자기는 정말 신실하고 잘 믿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와서 가는 곳마다 예배했고 단을 쌓았고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 힘에 의지하여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셔서 겸손히 낮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겸손히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세상적인 성공, 번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근과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도 똑같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근의 때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기근의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축복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수도 없이 살펴보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당시에는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을 더욱 온전케 하여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 중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도 유익이라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실패가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고난 중에 실패하는 것도 유익이라. 그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두었던, 나에게 두었던 소망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강하심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 세상에 둔 소망을 버리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만 아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만 이 고난의 비밀을 압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우리는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실패가 더 많지 않나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다 쓰시지 않았나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더욱 올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금보다 귀한 믿음의 시련.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더욱 천국 바라보게 하시려고 때때로 아들에게 내리는 징계와 같은 고난의 시련을 주시며 죄와 싸우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일 이 생이 다라면, 그죠? 이 세상이 다라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다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생에서 다 잘 살다가 가게 해주시겠죠. 이 생이 다라면. 그런데 이 생은 잠깐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는 고난을 거쳐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케 되어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고난을 통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이러한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잘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진짜 모습이 어느 정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나요?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의 수치, 아브라함의 실패가 드러났나요? 애굽에서의 이 아브라함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면은요, 정말 창피해요. 네? 누구에게 가서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자랑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6절, verse 11 through 16. Chapter 12.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자, 이 과정을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자 아브라함의 삶은 즉시 무엇으로 가득 찼을까요? 하나님이 그 삶에 그 마음속에 없자 그 아브라함은 즉시 세상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 가면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 하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 세상을 찾아가니까 곧바로 세상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다는 거죠. 세상 염려와 두려움, 우리 다 있죠?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 염려와 두려움은 내가 지금 세상에서 겪고 있는 여러 비참한 현실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찾아오는 걸까요? 왜 여기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세상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매여서 세상을 찾아 그 염려와 두려움 해결하려고 가는 걸까? 내가 겪는 세상의 현실이 이러하니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찾아가기 때문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에는 죽음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삶에는 아주 작은 세상 일을 만나도 염려와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함으로 나는 더 세상으로 가서 세상으로 이 염려와 두려움 해결해 보겠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애굽으로 간 게. 우리는 십자가로 와야 합니다. 예배로 와야 합니다. 십자가로 와야만 거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천국까지 예비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붙들면 거기에서부터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죽음까지도. 그런데 우리는 해결점이 항상 애굽에 가 있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믿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애굽을 찾아갔을 때 더 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내가 너무 이뻐서 아내를 빼앗기고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나요? 아니었어요. 그 이쁜 아내 때문에 자기가 해를 입고 죽을까 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내가 안전해져요. 내가 죽을까 봐. 내가 당신을 아내로는 이제 못하겠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나님을 떠나 애굽을 찾아가자 세상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아브라함의 관심은 온통 자기 자신에게로 갑니다. 이게 내추럴한 길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온통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돼요. 자기만 보살피게 된다는 거죠. 죄인이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됩니다. 철저히.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사단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없어요. 온통 자기 중심이죠. 사단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하나 살아보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 아내까지 버려버려요. 하나님 버린 삶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없는 삶이 이렇게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살려고 아내까지 팔아먹습니다. 아니 아내를 팔아서 세상 재물까지 얻게 되죠. 약대와 소와 뭐 종들과 대단한 남편이지 않나요? 아니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버렸는데 몸 못 버리겠어요? 아내까지도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심한 자였습니다. 우리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육체적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지만 영적으로는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인가요? 아내한테 그러는 거죠. 당신 때문에 내 죽게 생겼으니.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애들 노래 부르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맞나요? 정말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자랑하는 그 아브라함 맞나요? 자랑할 만한 자인가요?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세요? 아닙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죽음으로 내어주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살려고 아내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왕이 살해를 원하자 내 아내라고 지켜주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많은 가축과 종들까지 얻습니다. 세상에 도덕적인 수준에서도 이런 몹쓸 남편이 어딨나요? 정말 기독교 믿고 싶어요. 이런 거 보면. 기근이 찾아와서 하나님 버리고 세상 따라가자 세상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자 어디까지 무너지고 내려가고 있는가. 하나님 예배하는 삶에서 떠나 세상 얻으려는 삶으로 내려가자 그 죄가 어디까지 자라가고 있는가. 옛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자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더 내려가겠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들인가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본받아야 훌륭한 인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 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러해요. 뭘 알려주시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소망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불러주시고 믿음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천국에까지 데려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러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지옥 심판의 자리까지. 아브라함은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애굽의 종이 되어 온갖 세상 두려움 속에서 세상만 구하며 살다가 먹고는 살았겠지만 결국은 망했을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걸까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죄를 다뤄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죄를 이 기근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신 후에 그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올라가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20절, verse 17 through 20 of chapter 12.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죄를 지은 거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이 떠나서 살아서 아브라함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아브라함은 건지시고 애굽 왕은 심판하세요. 애굽 왕은 원래 심판받아야 될 자였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였기 때문에 그 세상 왕이 세상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을 빼앗아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잠시 떠났지만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애굽 왕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애굽 백성으로 살아가려던 삶에서 사단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던 삶에서 다시 건지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모습이 나오죠. 애굽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그 집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백성들은 건져주십니다. 그때도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을 잘 믿고 뭐 섬겼기 때문에 건져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택한 자녀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때에 건지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던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이 세상과 세상 임금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고 천국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물론 처음 우리 구원받을 때 받은 은혜지만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아야 하는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건지시고 끝까지 지켜 먼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부르시죠. 언약기업의 땅에. 먼저 이 땅의 유형교회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어디까지 데려가시죠? 천국까지 데려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하는 심판,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심판하시지만 우리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에서 건지시고 이 땅에서는 먼저 어디에 속하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 천국에 데려가신 것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를 이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가 그리고 마침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교회와 예배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근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이런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백성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변할 수 없는 자기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이켜 언약기업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 많은 재물과 가축과 종들을 얻어서 함께 돌아오죠. 사실 그러한 세상 재물들 아브라함에게 복이었을까요? 애굽에 갔다 오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아브라함 번성케 해줘서 돌아오게 하셨다. 뭐 이렇게 풀리는 걸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는 수치였습니다. 아내까지 팔아먹고 얻은 재물 아닌가요? 아브라함도 이것을 알게 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혼의 13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아갈 때에 애굽에서 가져온 소유로 인해서 조카 롯 사이에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에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롯에게 원하는 땅을 먼저 택하여 소유하게 하죠. 아브라함이 예전 같았으면 정말 이 세상을 구하던 삶을 살았다면 더 기름지고 좋은 땅을 먼저 가지려고 롯하고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얻으려고 아내까지 팔아먹었던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조금 달라져 있다는 거죠. 배웠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어느 땅을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약 기업 안에 있다면, 교회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다면 세상에서 어떤 유익 받지 못해도 상관이 없게 되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기근이 찾아와도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자기 유익부터 구하여 아내까지 팔았던 삶이 이제 형제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돼요. 롯부터 택하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기근을 겪은 후에 그의 믿음이 정금같이 된 것이 무엇으로 가장 귀한 증거로 나타날까요?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후 가장 먼저 한 일을 보면 됩니다. 13장 1절에서 4절에 Chapter 13, verse 1 through 4.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하던 곳에 들어오자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예배합니다. 죄와 세상 따라가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그의 삶에 보이는 회복의 증거는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 나눈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우리를 회복하여 가시는 증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해 주셨고 아브라함도 예배의 삶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회복된 삶이 오래 갔을까? 이걸 또 봐야 돼. 오래 못 가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세상을 따라갑니다. 창세기 20장 22절에 가면은요, 아브라함이 또다시 세상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 왕에게 또 팔아먹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니 한번 이런 일을 겪었으면 다시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똑같은 죄를 또 범합니다. 정말 한심한 인간 아닌가요? 이런 자가 성경에 나와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있다는 게 너무 창피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유형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봐도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 당시의 유형교회,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이 죄가 나타나요. 그 죄가 아브라함 때에 그치지 않고 아들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이삭이에요.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의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님 떠나 하나님 사랑 버리고 세상 두려움으로 가득 차자 자기 하나 어떻게 건져보려고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자식에게까지 물려준 그 한심한 유형교회, 그 소망 없는 아브라함, 이삭 버리셨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회복시켜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똑같은 죄를 또 짓느냐 하시며 그를 심판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며 아브라함의 죄를 다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계속해서 다뤄주시며 자라가게 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계속해서 그 죄까지 다뤄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회복해 가십니다. 그들이 내려갈 때마다 또다시 은혜를 주시어 올라오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놀랍고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결코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로 오래 참으시기까지 자기 독생자를 대신 심판의 자리로 내어줄 망정 너는 빼앗기지 않겠다. 너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이러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시험의 과정과 실패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자라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하면 멸망의 길로 간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의 목자가 되어주시어 예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자기 양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의 모습을 또 하나 보게 되죠.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실패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갔나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목자가 되셨고 하나님이 베드로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죄를 다뤄주시고 그의 실패를 통해서도 그를 지키시고 다시 믿음으로 굳게 하시어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세상을 따라 내려가며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패할 거지만 그때마다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 죄 다뤄주시고 또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며 십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게 하실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소망 없는 죄인됨 인정하게 하시고 세상 두려움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깨닫게 하시고 천국에 속한 삶으로 다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려갔던 우리를 여기까지 또 올라오게 해주신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인생은 이렇게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자라갈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그것이 고난이든 시련이든 슬픔이든 아픔이든 고통이든 때때로 우리의 죄악이든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주어지는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기근이든 무엇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어 결국은 우리로 올라가게 하시는데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숨겨진 이 복음의 은혜의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렇게 오래 참으실 수 있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우리는 그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우리 삶의 여정을 온전히 가주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내려가셨다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천국까지 신실하게 올라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되어 또 교회로 이 예배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다가 마침내 천국 영광에까지 이를 겁니다. 형제 여러분, 자기 독생자를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시험하고 오히려 죄와 세상을 따라 더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잠시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욱 세상으로 모든 것을 내려가려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여러분이 쉴 곳이 있습니다. 거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그걸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은 우리를 더욱 연단하여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지금 기근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 예수님 십자가로 나와 하나님 기쁘게 예배하는 삶으로 모든 것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인해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저희들 더욱 기쁘게 하나님 예배하며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온 성도들로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23장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믿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해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눈알 붙드시리. 시험 끝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거든 뒤 주의 사랑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믿음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하신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바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어 끝까지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실 복되신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